창세기 19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사는 자들의 말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누어 보았고,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그 분노의 심판에서 건져지게 되었는지도 살펴봤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인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기억나십니까? 그 구절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확고한 신앙 안에서 심판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서 사느냐 아니냐는 심판을 준비하느냐 아니냐로 구별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지긴 했으나 후대에게 두고두고 아주 부끄러운 신앙의 선배의 본이 되고 있는 롯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부 때 저희 선배 중 한 사람이 이 창세기 19장의 롯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일단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무리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면서 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견 맞습니다. 한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탈락할 수 없고 실패될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렇게 살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롯의 이야기가 교회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냥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성도들아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니?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방종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고쳐내야 할 것들은 과감히 고쳐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세기 19장에 나타난 롯의 모습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면서 성경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롯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며 세상과 더불어서 쾌락을 즐기던 자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요. 일찍 아버지를 여했던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큰 재물을 모으게 된 사람이죠. 근데 그가 먹고 살만해지자 삼촌을 떠나고 싶어졌어요. 삼촌 아래에 예속되어 있는 한 자신의 명예나 경제적 이득에 별 도움이 못 된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조카 롯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에게 좋은 땅을 골라서 떠나라고 제의를 했어요. 롯은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저버리고 마치 애굽의 풍요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 보였던 요단 평지를 택하여 떠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슬금슬금 장막을 옮겨서 쾌락의 도시 소돔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롯의 목적지, 롯의 추구하는 바는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롯은 소돔이 주는 쾌락을 즐겼어요. 그는 여호와를 섬기던 아브라함의 무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하심을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언약 의식을 행하시고 수시로 나타나셔서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하는 것들을 다 보고 들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소돔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세상에 젖어 사는 자들은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세상 힘의 무상함과 세상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간혹 젊은 청년들이 메일이나 전화로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잘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는 게 뭐가 나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특히 동부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던데 저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하는 욕망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왕이면 여러분 잘 되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공고히 서지 못한 채 세상의 힘을 목적 삼아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목적 달성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과연 천국을 증거하고 죄악된 세상의 이 실상을 폭로하는 삶이 나올 수 있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롯을 보세요. 자기가 좋아서 들어온 그 땅에 대해서 롯이 어떻게 악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평가하셨는데 롯은 하나님의 그 평가를 그의 삶에서 간증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속에 사는 이들에게 롯이 자기도 그곳에 살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도 스스로 소돔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나안의 풍성한 삶에 대해서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과와 배 중에서 아무거나 먹도록 허락된 사람이 둘 중에서 먼저 사과를 덥석 집어서 먹고 있다면 그는 사과가 배보다 맛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일부 예배 끝나고 박동현이가 목사님 아까 예로 든 것 중에 사과와 배를 다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놔뒀을 때 자기는 아끼려고 맛 없는 걸부터 먼저 먹는다고 얘가 적절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진짜 맛있어서 사과를 먹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아껴 먹으려고 맛없는 거 뭐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꼭 그런 대로만 머리가 말탈해가지고 사과하고 배 먹으라고 둘 중에 줬는데 사과를 덥석 집어서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사과가 맛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먹어버린 그 사람은 배에 대해서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삶으로 사과가 맛있다는 것을 간증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롯은 소돔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돔의 지도자들 중 한 사람이 되어서 성문에 앉을 수 있는 신분이 되었어요. 그는 재판관, 심판관의 지위라 그랬죠?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은 거예요. 그런 그가 소돔성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도 그걸 누리고 있는데 자기도 사과를 먹고 있으면서 사과가 아닌 배를 먹어야 한다라고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코웃음도 안 쳤을 거예요. 그죠? 너도 사과 먹으면서 왜 나한테는 배 먹으라고 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겠어요? 소돔의 심판과 멸망에 관한 롯의 말이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위들이 볼 때 롯의 말은 평소에 그의 말과 행동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장인이 그 소돔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했는지를 그들이 평소에 봤기 때문에 장인이 야 여기가 죄악의 땅이래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된대 그랬을 때 장인어른이 지금 술 취하셨나? 왜 저는 헛소리를 하실까?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만일 롯이 평소에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개탄하면서 그 땅을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면 사위들은 그의 말을 일단 진지하게는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수용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근데 애초부터 사위들은 롯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과 만족,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행복과 만족,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리고 그들의 지향점, 하나님 백성들의 지향점을 설명하는 삶을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과 그 힘들이 공급하는 신기루 같은 쾌락에 젖어서 세상과 방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힘에 매료된 자들의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원히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던 하나님이 롯의 집에는 아예 찾아가지도 않으셨어요. 천사 둘만 보냈죠. 그리고 하나님은 남아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롯을 찾아간 두 천사도 처음에는 롯의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가 하나님이 심판하여 멸하실 땅의 거처를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멸하실 세상의 힘의 원리를 자신의 삶의 원리로 삼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와 공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가 그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이 시간 동안 이 세상을 떠나서 존재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롯의 안에는 소돔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을 떠나는 것을 그렇게 지체하며 어기적거렸던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되지만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리를 잡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세상이 주는 신기루 같은 쾌락을 즐기면서 살던 그런 롯, 하나님은 그런 롯의 거처를 혐오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혐오 속에서 가까스로 소돔을 빠져나오는 그런 가련한 롯의 모습. 여러분도 성도로서 이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다가 그렇게 가련하게 빠져나오고 싶으세요? 아니죠. 적어도 성도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성도가 세상의 쾌락과 힘을 추구하고 그 맛을 보게 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세상의 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력이 생기기 전에 세상에서의 성공에 매진하여 그 성공을 얻게 되면 그 성공이 주는 매력을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신앙인으로서의 실력을 키워라 라고 우리 주님이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인격과 사람됨 이전에 세상의 성공과 힘을 추구하게 되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도의 표지이며 특징인데도 그 삶이 안 돼요. 그들에게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도 자신의 성공과 자랑을 위한 도구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국의 삶인데 그 삶을 못 살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먼저 훈련하고 연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의 힘 쫓아다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데에 힘을 쏟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49절 보세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보세요. 이제 소돔의 죄악을 에스겔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그와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이게 죄입니까? 소돔의 죄악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대요. 왜 그걸 죄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보세요.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예, 그 세상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키우지 못하고 그 세상의 힘을 덥석 물어버리면 그 힘이 주는 쾌락이 너무 좋아. 그 힘이 주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이 그 신기루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너무 좋아. 나그네와 고아를 대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더 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더 높은, 더 센 쾌락을 맛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에스겔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을 깨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나와버린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아브라함과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해야 했어요. 그래서 롯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의 교제를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소돔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대항하여 홀로 버텨낼 수 없고 홀로 성숙할 수 없음을 아시고 서로서로 도와주며 하나님 백성으로 잘 자라나라고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각자 인터넷으로 집에서 설교 듣고 각자 구제하고 각자 선교 다니고 각자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모이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독불장군으로 홀로 성숙되어지고 완성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시금석이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때로는 채찍이 되어주면서 서로서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데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론 같은 것은 별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분의 사상을 제가 존경하기는 하지만 그분이 무교회주의를 주장한 것은 작금의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운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야 교회가 뭐가 필요했어? 그따위가 뭐가 교회냐? 그냥 각자 알아서 교회를 지어져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진짜 교회 공동체가 필요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6절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성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맞춤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향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합니다. 팔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난 혼자 살 거야 그리고 저기 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고기예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모가지가 떨어져서 저기 가서 야 내가 최고야 여기에서 명령이 안 떨어지면 니네들은 다 꽝이야 그리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고기예요. 우리는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그래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기여하는 거예요. 손이 열심히 일을 하여 다른 부분들의 성숙을, 양육을 돕는 거고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절대 독불장군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곧 결혼을 하게 될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이 얘기를 나눴는데 신혼집을 어디로 알아보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옮겨갈 교회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대요. 믿음도 좋아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벌써 그걸로 이사를 가려고 집을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대요.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 벌써 그쪽으로 지금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꼭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르죠. 또 다시 또 이사 와야 될지도 몰라요. 다 알아서들 하세요.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가까운 곳,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까운 곳, 그곳으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모이는 모임에 한 번이라도 빠지기 싫으니까.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수요성역 공부 빠지기 싫고 주일날 예배 빠지기 싫으니까 난 그쪽으로 이사 가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로써 우리가 올바르게 성숙하고 양육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올바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하물며 성도가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소돔 사람들과 세상 풍속을 좇아 산다면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파산되는 거예요. 바로 롯이 그러한 자들의 전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야 너희들 이래서야 되겠니?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예 상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의 풍속, 그 사람들의 습관 그런 거에 젖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되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예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성도는 세상과 어울려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올바른 교회 안에서 치리와 양육을 받으며 연락하고 상합하며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토록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치리를 할 때 당신 교회에 일주일 동안 오지 마. 그러면 그게 큰 벌이었어요. 당신 교회에 한 달 오지 마. 이거는 죽어라는 뜻과 똑같았어요. 너무너무 교회에 가고 싶고 매일매일 가고 싶고 거기 안 가면 내가 영적으로 아사하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를 오지 말라니 어떡해요. 근데 오늘날은 당신 한 달 동안 교회 오지 마. 그러면 알았어 고마워. 옆 교회로 가자. 아무나 막 받아줘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등하냐고 세상과 교제하면서 세상에 머물면 반드시 그 세상의 영향에 젖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롯을 보세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었을 때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랬어요. 동성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두 딸 니들한테 줄게 그랬어요. 언뜻 보면 롯이 지금 굉장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외간 남자들에게 내어주는 게 그게 옳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롯은 지금 한 가지 악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악을 서슴치 않고 행할 수 있는 자였음을 거기에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성경이 금하는 남색, 동성애가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했었던 소돔성에서 롯의 도덕성이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딸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하고 서슴없이 근친상간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들고 나왔어요. 글쎄. 롯과 두 딸이 동굴에서 거하는데 두 딸이 롯에게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었어요. 그거 어디서 갖고 나왔을까요? 설사 그게 소돔에서 갖고 나온 게 아니라 할지라도 금방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본 자들이 어디서 포도주를 구해서 그걸 홀짝홀짝 먹고 있었던 거예요. 소돔의 관습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영향을 아주 깊이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성에 사는 동안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돔의 죄에 깊이 중독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교회로 들어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하는 교제와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큰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 아예 외우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에서 너 높은 지위에 올려줄게. 내 백성아 거기서 너 부자 만들어줄게. 내 백성아 거기서 너 건강하게 살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라니까요. Come out! 세상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아라, 병자로 살아라가 아니라 많이 가진 자들아, 많이 가진 채로 거기서 나와라예요. 그거 힘삼아 살지 말고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힘이구나를 보여줘. 가난한 자들아, 가난한 채로 나와서 난 가난해도 괜찮아. 누가 뭐라 그래. 이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내 소망이기에 나는 행복해. 보여줘. 그게 세상에서 나와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거기서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성도는 교회를 떠나 세상과 버타여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게 놔두시지도 않지만 성도는 교회에 머물러 교회와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인간들에게 참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없어요. 행복과 비슷한 모조품을 주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렁얼렁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세상과 벗하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자꾸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자꾸 하나님과 원수 만들어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버지 엄마 품에서 떠나게 되면 그냥 교회를 서슴없이 떠나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잠시 교회를 떠나 세상의 성공을 좇아 나의 온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되니까 내가 몇 년간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갖고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여 그때부터 신앙생활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에게 통보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아, 자식 참 기특하네. 되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지가 알아서 성공을 하겠다고 저렇게 절치부심을 할까? 그래, 교회는 나중에 다녀도 되지 뭐. 그러니까 일단 성공부터 해. 그러십니까? 아니면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게 여기십니까? 그 아이가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영원히 그 아이와 이별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미리 보내고 그 가슴에 자식을 묻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죠? 지난주에 인천에서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아이가 군대에 가서 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를 잘 믿었던 그런 아이였대요. 근데 엄마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가슴이 너무 아파서 글자 하나하나에 눈물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게시판에도 올려놨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자식이 내 눈앞에 있다고 해서 영혼 속에서의 이별은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교회 며칠 안 가는 거 괜찮아요? 정말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식들을 그 상태에서 그 자식들이 교회를 떠나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냥 방임해 두는 건 그 자식을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자기가 도끼로 찍는 것보다 더 잔인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생각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들이 우리 자식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아주 엄청난 연봉을 받는 그러한 직장을 얻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 종종 들어요. 우리 자식이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라고 자랑하는 거 종종 듣습니다. 저도 기쁘죠. 왜냐면 교회의 기쁨은 우리의 기쁨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자랑보단 우리 아이가 지난 방학 동안에 RC 스프롤 전집을 다 읽고 신앙을 올바로 정립하여 엄마 아빠에게 아빠 기독교 신앙은 이런 거야. 엄마 복음이란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야, 참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던지 이런 자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집에 오더니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구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를 하더니 우리 아이가 드디어 한 사람을 전도하여 교회로 데리고 왔네요. 우리 아이가 청년부를 위해 중고등부를 위해 무릎 꿇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있어요. 아, 참 감사해요. 이런 자랑. 왜 그런 자랑은 안 하세요? 그게 진짜 자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그게 자식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전혀 다르게 살면 그게 뭐예요? 내 자식은 내 자랑이 돼야 되고 내 존재의 확산이니까 내가 못 이룬 꿈 네가 이루어다오.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자식이 조금 싫어하고 불편해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으로 회초리로 때려서라도 십자가 앞에 꿇어 앉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먼저 하셔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은 합작하여 나중에 모압과 베냐민을 반드시 잉태하고 출산하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 번째로 롯은 마지막 한 가지를 포기할 수 없는 자였어요.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17절에 보면. 근데 롯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Don't do that. 그랬더니 하나님한테. 너 산으로 도망가. 너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왜 그러세요? 여기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처럼 화급한 때에 롯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롯이 평소에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이기적인 생활을 해왔는지를 그대로 노출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이 죄악된 땅이고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계신데 롯은 아이 괜찮아요. 조금만 더 두고 보세요.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원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요. 그런 롯을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내다시피 하여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롯이 뭐라 그래요? 그래요. 구해준 건 고마운데 내가 저 산까지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끌어냈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겠구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나오긴 나왔는데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달라 그래요? 소알로 보내달라 그러죠. 그죠? 20절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지금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소알은 작은 성이니까 그냥 놔두고 자기를 그 성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알은 소돔의 축소판이었어요. 같은 평야에 있었던 땅이었어요. 롯이 처음 산마루에 올라가서 요단들을 바라봤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온 곳이 소알이었어요. 소돔, 고모라, 소알. 창세기 13장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소돔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거기는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었죠. 소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알은 롯의 안목의 정욕이 바라본 마지막 초장이었던 거예요. 작은 곳이었지만 소돔의 연장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산은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기는 좀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롯은 소돔을 떠났을 때 자신의 꿈과 지금까지의 노고가 일시에 붕괴되는 듯한 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에는 아직도 소알이 남아있었어요. 저기다! 라고 찍은 거예요. 저기다! 내가 소돔에서 누리던 것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곳. 그러면서도 소돔에서는 나왔다라고 거만 떨 수 있는 곳. 거기가 소알인 거예요. 롯이 소돔의 축소판인 소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출이었죠. 우리는 모두 다 소돔성을 빠져나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소돔성을 우리는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그 소돔성이 어떤 곳인지 잘 알죠. 제가 매주 이 세상은 얼마나 추악하며 더러운 곳인지 불가한 곳인지 반복하여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소돔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그 소돔성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돔성에서 나와서 달려가라고 하는 산으로 곧장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소활, 저 소활, 요 소활 계속 한 발 들여놨다 뺐다 들여놨다 뺐다 하면서 민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꾸 소돔으로 돌아가고 싶죠? 아니에요? 저만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참 불편해요. 어떤 면에서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래서 때로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가 봄날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왕왕 우리에게 든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소화를 덥석 잡아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분명히 마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을 때 하갈이라는 대체품을 옆에다가 딱 갖다 준 것처럼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했을 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아예 준비시켜서 거기다 대기시켜 놓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소돔에 대한 연정을 끊지 못하고 아 그때 좋았는데 아 그거 참 행복했는데 그거 참 쾌락 참 그거 톡 쏘는 맛이었는데 이렇게 자꾸 그 연정을 드러내면 사단이 우리 옆에 그 소돔과 방불한 소화를 이렇게 갖다 준다니까요. 지근거리에다가 우리가 자꾸 덥석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활은 소돔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20절에 뭐라 그래요? 소활은 여기에서 가깝고 그러죠. 롯이 가깝고 가까운 곳에 있어요. 소활은 항상.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소활에 들어가서 나는 소돔에서는 나왔으니까 이제 요 정도 소활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나는 금욕생활을 하고 있어. 마치 금욕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뻐기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그 작은 성 소활 안에는 소돔성의 물품들이 고스란히 진열되어 있어요. 소활을 버리지 못하면 소돔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나안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전부 쫓아내지 않고 정말 보잘것없는 저건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았던 가사와 가도와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을 조금 남겨뒀죠. 성경에 조금 남겨뒀다라는 단어가 일부러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가사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죽었어요. 가두의 블레셋 사람들 중에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왔습니다. 아스돗의 블레셋 사람들의 후예들에게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거는 괜찮겠지 하고 조금 남겨둔 게 나중에 나를 먹어버려요. 나중에. 그래서 싹 비워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소활이 어떤 것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끔씩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야 나는 그 독한 마약도 끊었는데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맨날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예전에 노래하는 선배가 마약을 끊고 알코올 중독이 돼서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소활과 소돔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활은 소돔의 자식이에요. 재물을 모으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삶을 살기로 한 사람이 부정과 편법임을 알면서 에이 요 정도쯤이야 라고 불로소득을 조금씩은 챙기고 있다면 그게 소활인 것입니다. 옛날에 아주 그냥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폭력을 수시로 행사하던 사람이 이제는 폭력이 아닌 폭언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손으로는 안 한다. 입으로는 해도 소활입니다. 시기, 질투, 험담, 투기 다툼. 우리에게 남아있는 소활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여러분은 언젠가 먹어버릴 것입니다. 빨리빨리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롯은 끝까지 그걸 붙드는 거예요. 소활? 소활에다가 날 넣어달라니까요. 그것마저 포기하면 내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놔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은 끝까지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경고의 나팔까지 불어주시죠. 동방연합군이 그를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재산 다 뺏어가죠.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안 돌아가고 다시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다 못해 소돔을 싹 불태워버렸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에게 안 돌아가요. 딸들하고 포도주병 들고 동굴로 갑니다. 소활로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소활에도 넣어줬더니 그 소활에서도 두려워하여 동굴로 도망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눈을 피해 이렇게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겠냐고요. 성경은 롯이 소돔성 안에서 쾌락과 행복, 기쁨 누렸다고 하지만 그게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서에 나오잖아요. 롯은 고통스러웠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살면서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고통이에요. 고통스러워요. 소돔에서 나오면서는 어땠어요? 와이프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렸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나와서는 두 딸과 상관하여 애를 낳아버렸어요. 롯이 죽을 때까지 자기와 상관하여 딸들이 낳은 그 자식들을 보면서 이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손자라고 그래야 돼? 아들이라고 그래야 돼? 그걸 보면서 기뻤겠습니까? 행복했겠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래서 롯은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 때 행복한 거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두 다리 꼭 오므리고 불안에 떨면서 주무셨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가진 거 못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됐지만 두 다리 쭉 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살아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잠들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로. 그곳이 천국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경고하시고 설득하시고 견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가세요.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이렇게 떨어졌을 때에 아이고 안 되겠구나, 빨리 나와야지, 내가 여전히 소알에 머물고 있었네, 아니 내가 아직도 소돔에 머물고 있었네, 예,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들리면은 빨리 거기서 이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에게 롯의 아내를 소금기둥으로 만들어버리심으로 해서 경고를 하셨다고요. 근데 롯은 안 들었어요. 계속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모압과 암몬, 이 저주의 자식들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 중에 모압 사람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혹해서 바알 신을 섬기게 했어요. 암몬 사람들은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게 했어요. 그 몰렉이라는 신에게는 풍요를 위해 아기를, 산 아기를 갖다가 바쳐야 되는 신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곳에서 롯에게서 출산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어서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롯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둘이 서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저 소돔을 멸망시킬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했던 바로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소돔이 불타는 모습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목도하게 만드셨어요. 볼까요? 창세기 19장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야,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전율 속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롯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모압과 암몬을 낳아버린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낼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I guarantee. 그 삶을 사세요, 여러분. 제가 그 행복을 맛보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힘을 쌓아서 맛보려고 하는 그 유치한 행복은 곧 사라져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면서 거기에서 오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행복, 그리고 성도의 교제 속에서 피어나는 그런 천국의 안식, 그것을 이 땅에서 많이 맛보고 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이 오롯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